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홍콩 주민에 대한 미국 내 임시체류를 허가하는 법안이 7일 미 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하원은 이날 5년 동안 홍콩 주민들이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보호신분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홍콩 주민들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추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법안을 지지한 톰 말리노스키 민주당 하원의원은 자신 있는 문호 개방은 중국 관리에게 가해지는 일부 제재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재에 대항하는 최선의 방법은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그들의 체제와 확연히 대조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는 인도주의적 차원 이상의 표시로 중국이 홍콩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홍콩은 임시보호신분 지위를 받게 되는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됩니다. 현재까지 미 의회와 백악관에서 발동한 임시보호신분은 주로 소말리아와 시리아, 예멘과 같은 전쟁 피해국에 부여됐습니다. 중국이 자국관리 14명을 미국이 제재 조치한 데 대해 강한 분노를 표했다고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이 8일 보도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 사무소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고위관리들이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역할을 수행한 이유로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며 미국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가 완전한 이중잣대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콩 주재 중국 외교부 청장실 대변인도 성명에서 미국의 괴롭힘은 홍콩의 혼란을 야기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해치려는 악의를 다시 한번 드러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미국의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 대행을 소환하고 보복 조치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장관으로 아프리카계인 로이드 오스틴 전직 장군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7일 바이든 정권 인수팀이 오스틴 전 장군을 국방장관 지명자로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스틴 전 장군이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첫 아프리카계 국방장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만 1947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민간인과 군대 간 힘의 균형을 위해 국방장관은 전통적으로 민간인이 맡게 되며 전직 장군의 경우 전역 후 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의 특별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1950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퇴역 군인을 국방장관에 임명하기 위해 의회의 특별 면제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균형을 회복하겠다고 공약한 바이든 당선인의 이번 선택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인수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 개인의 역량과 광범위한 경험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7일 우방국인 나이지리아를 처음으로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나이지리아와 북한, 중국, 미얀마, 에리트리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국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종교자유 탄압에 관여했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나이지리아를 명단에 올린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이슬람교와 기독교인들이 각각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이 7일 타이완에 대한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국무부는 타이완에 첨단 군사 교신 장비 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폼페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수출로 타이완의 안보 능력을 높이고 아시아 지역에서 정치 안정과 군사 균형,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타이완의 군 통신 장비 현대화 계획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몇 달간 타이완의 무기 수출을 이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해 조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2001년 이후 20년 연속입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의 핵무기 등에 대한 확산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대량 살상무기 WND의 확산은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한국 방문은 미국이 정권 이양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오후부터 서쪽 대부분 지역이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동쪽은 강원도 원산과 장전, 함남 장진과 산전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비의 양은 5mm 안팎, 눈은 2에서 5cm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 평양 남포 신의주는 3, 4도가 더 오르겠습니다. 계산이 영하 18도에서 시작되고 원산 장전은 영하 1도입니다.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이 1, 2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삼전이 영하 4도, 함흥과 신포는 9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모든 종교를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001년 이후 20년 연속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을 포함한 10개 나라를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정은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근거했으며 이들 나라들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종교자유 탄압에 관여했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함께 지정된 나라는 중국과 미얀마, 에리트리아, 나이지리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으로 나이지리아를 제외한 9개국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미 국무부의 특별 우려국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종교자유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자유사회가 만들어지고 번창하는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미국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의원회의 보고서가 최근 강조한 것처럼 다시금 단지 필수적인 자유를 행사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7월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인권의 역할을 검토하게 하기 위해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미국 건국의 기본 원칙과 1948년 발표된 세계인권선언에 근거해 국무장관에게 인권에 관한 권고를 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올해 7월 발표된 보고서는 일부 국가의 인권 유린 사례를 지적하는 한편 미국이 외교정책에서 인권을 적극 옹호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4월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었습니다. 이 단체는 2020 연례보고서에서 14개 특별우려국 지정 권고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시키면서 북한 정권은 모든 종교와 신앙, 특히 기독교를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 논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종교자유와 인권 기록 개선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진정성과 입증할 수 있는 노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1년 처음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이후 20년 연속 이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종교자유 특별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 무역법에 따라 통상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의 핵무기 등에 대한 확산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대량 살상 무기 WMD의 확산은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에 대해서는 도움을 요청하면 이를 심각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확산 사업에 뛰어든 건 엄청나게 위험한 모험이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7일 온라인 매체 1945에 공개된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 국장과의 대담에서 자신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이나 운반체계 혹은 최악의 경우 핵이나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WMD를 상당한 규모로 확산하기 시작하는 것을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북한의 확산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탄도미사일 분야의 확산 쪽에 실질적인 우려를 갖고 있지만 WMD 측면이라면 위기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은 북한이 WMD 기술을 판매하거나 거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에서 다른 불량 국가나 불안정 지역으로 핵무기 혹은 핵물질의 확산이 이뤄진다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분명히 살펴볼 것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이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북한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이 매우 정교한 사이버 역량과 사이버 전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심각하게 보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이란과 러시아, 중국,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이런 역량을 갖춘 일부 나라 중 하나라고 지목하면서 새로운 전쟁의 시대는 대부분 사이버에서 펼쳐질 것이고 또한 우주에서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뿐 아니라 미국의 중요 사회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국가안보국사나 사이버사령부의 모든 도구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다고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다른 국무부 인사들처럼 미국은 중국의 제재 이행이 부실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웡 부대표는 지난 1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중국이 여전히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이 북한 노동자들이 자국으로 들어와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며 미국은 석탄과 다른 물품들이 북한에서 운반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이 매우 느슨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처음부터 말했듯 우리는 중국의 유엔 회원국으로서 그리고 특별히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촉구한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안보리에 의해 주도되는 만큼 중국이 이를 집행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한다면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아직까진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규모 확산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봉쇄와 국경 폐쇄 그리고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은 매우 엄격한 정책 시행은 때때로 권위주의적 국가에선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 내 어떤 일이 있는지 기다리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약 대규모 확산이 있고 미국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이를 매우 심각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은 홍수나 화재, 유행병에 대한 구호 등 전 세계 누구에게든 항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도움을 구하는 해당 국가의 통치 집단과 상관없이 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안은 미국의 정권 이양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정권에 관계없이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과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네퍼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7일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한이 한국과 고위급에서 관여 공조하고 현재 진행 중인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에 잘 준비되도록 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will be a chance for him at a very high level to engage and
래퍼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사이 미한 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대담에서 8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비건부 장관의 방한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건부 장관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 외에도 미한 동맹의 지속적인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비건부 장관의 이번 방안이 보여주듯이 미한 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북한에 대한 미한 양국의 정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으며 양국 정부는 고위급뿐만 아니라 실무급 저촉을 통해서도 매우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한 실무 그룹을 거론하며 두 나라는 각각의 정책이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부합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상황을 피해 국제사회의 의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출범하는 새 행정부의 미한 동맹 현황과 관련해선 현재 사실상 공백 상태인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We'll continue to talk in a sincere and respectful way, but with the shared goal of
부차관보는 미국이 계속 진지하고 정중한 방식으로 SMA 관련 대화를 할 것이라며 이 대화가 더 공평한 방위비 분담과 더욱 강력한 역량을 가진 동맹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역할 지속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Our role is to
NEPA 부차관보는 한일 관계에서 미국의 역할은 한일 양국의 민감한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긍정적인 관계를 계속 장려하는 것이라며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중국과 북한을 제외하곤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계속 매우 중요한 사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이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경우 초래할 위험에 대해선 과거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거론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심화는 중국의 지렛대를 높이는 격으로 한국은 중국과 매우 중요하고 수익성이 좋은 경제적 관계를 갖고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이익과 역내 공약은 강력한 안보 이익의 원천이자 경제적 번영을 위한 일종의 엔진이라며 이는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안을 정부 이양 중에도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로 풀이했습니다.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국과의 동맹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안소은 기자입니다.
조셉 티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 협상을 이끈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굳건한 미한 동맹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D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 트럼프 행정부 등 차기 바이든 행정부 등 모두 굳건한 미한 동맹을 유지하고 북한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 이양 시점에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등이 마무리되지 못함에 따라 비건 부장관의 방안이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미한 갈등이나 양국 사이에 균열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노력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비건 부장관의 방안에는 여전히 미국은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고 이에 북한이 대화 재개로 호응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겼을 것이라고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비건 부장관을 초청한 이유는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앞둔 취약한 시점에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이한기의 도발은 상황을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나 바이든 당선인 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미안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북한이 도발에 나서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한 미중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국과의 동맹 강화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 나라로 구성된 안보회의체 쿼드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역할 등에 대한 대화가 오갈 것이라는 겁니다. 헤리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이끌어온 비건 부장관을 격려하고 고별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이번에 비건 부장관을 초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이양 기간 중 비건 부장관의 방한 일정이 닷새라는 점은 다소 긴 것 같다며 북한과의 마지막 대화를 타진하거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한 성과로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극적인 외교 성과를 만들어내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도발을 감행해왔던 북한이 예전과 달리 당분간은 지금처럼 침묵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평양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숙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며 북한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과 주요 도시 폐쇄, 중국과의 무역 급감, 흉작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다음 달 열리는 당 대회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몇 주간은 도발을 자제하겠지만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 대대적인 신종 코로나 발병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에 따라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대응에 대해 만족해하는 시점이 오면 북한 문제를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순위로 만들기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을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방안을 전략화하기 위해서 미국 새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강 장관은 7일 아랍에미리트 국영 WAM 통신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서 남북, 미북 관계가 교착 국면에 놓여 있다고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현재 북한은 무거운 제재를 받는 데다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경제 발전을 향한 궤도에 오르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전협정에 대해선 70년쯤 된 매우 취약한 평화라며 남북한과 정전협정에 서명한 다른 국가들과 완전한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절차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범죄로 탈취한 가상화폐 계좌 280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몰수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검찰은 이들 계좌에 대한 공고가 끝났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해커들의 피해를 입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최종 판결에 필요한 마무리 작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검찰은 북한의 가상화폐 계좌 200여 개 몰수를 위한 미 정부의 공식 공고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2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지난 10월 1일부터 해당 공고가 30일 연속 게시됐다며 이와 관련한 증빙 자료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앞서 미 검찰은 지난 8월 북한의 해커들이 운영 중인 가상화폐 계좌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들 소송 대상 계좌들은 모두 280개로 해당 계좌의 자금은 지난해 미국 정부가 적발한 두 건의 해킹 범죄와 2018년 북한의 사이버 범죄 조직이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2억 5천만 달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몰수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부는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인 여부를 약 30일 동안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포함해 약 60일간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자산은 별다른 이의 없이 최종 몰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BOA가 해당 소송 자료 등을 열람한 결과 이들 계좌에 대한 소유권 청구서 제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북한 해커 등 그 어떤 누구도 이 계좌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궐석 판결을 통해 미 정부가 최종적으로 이들 계좌의 소유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 검찰은 지난해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 적발됐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어를 같은 방식으로 최종 몰수한 바 있습니다. 당시엔 북한에서 고문 피해 등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뒤 미국으로 돌아와 사망한 오토 원벼의 가족과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이 소유권을 주장해 이를 인정받았었습니다. 현재 미 검찰은 문제의 가상화폐 계좌 280개 이외에도 또 다른 가상화폐 계좌 113개를 비롯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인 사업가 등의 자산 등 여러 북한 관련 자금에 대해 몰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해킹 피해 등을 주장했던 미국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도 최종 판결에 필요한 마무리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말 해킹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별도의 성명을 통해 북한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해킹 그룹 탈륨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달 24일 미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탈륨이 이용한 미국의 지메일과 핫메일, 한국의 한메일과 다음메일 등의 이메일 계정에 자신들이 재판부에 궐석 판결을 요청할 것이란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탈륨이 도메인, 즉 인터넷 주소 등을 등록할 때 사용했던 미국과 한국, 러시아, 일본 등 10여 개 주소지에도 관련 내용을 송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탈륨이 자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재판부로부터 최종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 만약 탈륨 측에서 누군가 나타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궐석 판결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측의 최종 승소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탈륨이 이용한 50개의 도메인을 분석해 도메인 등록인들이 미국과 한국, 일본, 불가리아 등 6개 나라의 소재지를 두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일본을 소재지로 둔 등록인들의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공개했는데 이들이 실제 탈륨과 연관이 있는지 혹은 신분 도용에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백신 개발 업체와 전체 공급망을 노리고 있다는 미국의 전직 고위 정보 당국자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백신 관련 사이버 공격에 나서는 것은 금전적인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크리스 크랩 전 미국 국토안보 부사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안보국 국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관련 해킹 공격에 북한이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랩 전 국장은 6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 등과 함께 전통적인 해킹 국가로 꼽으면서 이들 네 나라가 백신 개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적 재산권을 노린 첩보 활동 등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랩 전 국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IBM사가 지난 9월부터 백신 저온 공급망을 목표로 한 해킹 공격이 있어 왔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런 공격의 배후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IBM은 앞선 지난 3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백신의 저온 공급망을 노린 해킹 위협이 감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커들이 백신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저온에서 보관하고 운반할 수 있는 공급망을 노리고 스피어 피싱 등의 방법으로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독일, 체코 등의 관련 조직과 단체 등이 공격 대상이었다며 해커들이 스피어 피싱 등을 통해 암호를 알아낸 뒤 이들의 네트워크에 침입하면 백신 유통 관련 논의 내용과 분배 방법과 과정 등의 정보를 얻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BM은 다만 이 같은 해킹 위협의 배후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크랩 전 국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해킹 위협의 배후가 북한 등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크랩 전 국장은 이들 해커들이 노리는 것은 단지 백신 개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며 백신의 전체 공급망과 분배 채널, 공공보건기구 등의 취약점을 노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켄 구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7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코로나 감염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힌 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있을 감염에 대비해 백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백신 관련 해킹 공격은 북한의 열악한 기반시설 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의 직접적인 활용을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because they really don't have the infrastructure, I would think, but maybe they do, but I don't think to actually make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은 해킹을 통해 얻은 백신 관련 정보를 암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다른 제약회사나 비용을 지불하고 사려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could certainly sell it on the black market to other pharmaceutical companies or
매튜화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 역시 북한의 해킹 공격에는 항상 금전적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관련 북한의 해킹 위협도 금전적 목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단지 정보를 빼내 판매하는 방법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That requires the North Koreans to be able to steal that information, which is a lot harder than just simply accessing, you know, a
정보를 빼내서 거래까지 하는 것은 단지 취향 목표물의 접근에 정보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며 이외에도 북한이 이미 지난 2017년에 시도한 랜섬웨어 공격 등을 통해 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제약 회사 등을 상대로 해킹 공격을 시도해 기밀을 암호화한 뒤 이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랜섬웨어 공격이란 상대방의 컴퓨터에 악성 바이러스를 심어 정보를 암호화시킨 뒤 비용을 지불해야만 암호를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40억 달러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 연구원은 북한이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 같은 해킹 공격은 연말 북한 정권의 금융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 believe they called it like a rapid push towards the end of the year. You know, they're in need of money. So this could be, you know, the hackers' way of sort of, you know, making, you know.
제이슨 바틀렛 신 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북한의 해킹 공격이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 history of posing as reporters or employers reaching out.
북한은 전문가나 과학자, 연구원들에게 취업을 제안하는 것 등으로 속이는 메일을 보내고 이들이 해당 링크를 누르면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 연구원은 이처럼 목표물을 속일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선 언어 능력과 정보 능력 등 자원이 충분한 기구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봤을 때 해커들이 북한 정찰총국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덕성입니다.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제정하면서 외부 사상과 문화 유입 차단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난 심화로 인한 민심 동요가 심상치 않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제정하는 안건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 법에 대해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과 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자신들의 사상과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기관과 기업소, 단체와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들을 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확산하고 있는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5일과 29일 각각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연이어 비사회주의 현상을 질책하고 사상문화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최근 이 법과 관련해 도당위원회를 통해 장마당 등을 통해 퍼져나가는 외부 사상과 문화에 대한 통제 지침을 주민들에게 전파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이 나온 거와 관련해서 각 도당위원회에서 이제 전원회 확대를 다 했어요. 그러면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반동적인 사상 문화, 비사회주의적 행위 이런 것들 통보하고 각 그 장마당 시장 관리소 한국 상품 판매자들을 통제할 때 대한 지시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인들한테 통보되기는 한국산 상품을 판매하다 발각되는 경우 무상 몰수될 것이라고 이제 전달되었다고 해요.
조 소장은 북한에서 자본주의 문화 유입 차단 조치들은 그동안 당이나 국가 보위성 차원에서 초법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그런데도 이를 법제화한 것은 주민들을 한층 더 위협하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강동환 동아대 부산한화센터 교수는 확산세가 위험수위에 달한 한국문화, 즉 한류에 대한 북한 당국의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북중 국경 봉쇄 등으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고조된 주민 불만이 외부 사상과 결합해 정권 불안 요인으로 번질까 경계심이 커졌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강 교수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높은 데다 이를 유통, 재생하는 고수익의 디지털 매체들이 상인들에게 매력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시장을 통한 한류 확산이 북한 당국의 골칫거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보라는 게 유통이 되기 위해서는 그거를 볼 수 있는 장비라든지 CD나 USB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유통되는 게 다른 상품의 거래량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호기심이나 뭐 재미로만 본다면은 그 정도로 확산되거나 위험하진 않을 텐데 결국은 돈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더더욱 그 확산에 그 열을 올리게 되는 거죠.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과 함께 정보 통제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동통신법도 제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휴대전화의 보급에 따른 정보 통제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크게 보면 경제 부분은 좀 풀어줬는데 사상통제 부분은 강화해왔어요. 탈북자 정책도 더 굉장히 엄격해졌고 그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 내 휴대전화가 600만 대 이상이거든요. 인터넷은 안 되는데 문제는 인트라넷이래요. 이게 쫙 퍼져요. 들어가면.
조충희 소장은 휴대폰 보급과 함께 북한 내에서도 당국의 정보 통제를 피하는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관련법을 만들어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에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살고 있는 40대 탈북 남성 윌리엄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아홉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미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북동부 펜실베니아에 이어 뉴욕으로 이주한 윌리엄 김 씨. 밤낮 쉴 새 없이 일했던 윌리엄 씨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버림받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속아 삶의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윌리엄 씨는 잠시 쉬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고향 땅은 아니지만 고향과 가장 가까운 곳, 한국을 찾게 됩니다.
정말 뉴욕에서 힘들다가 한국에 가니까 너무도 한쪽으로는 고향 가까이로 가니까 다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3일째 된 날 내가 38점 일대 가고 싶다 해서 통일각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탈북 후 중국과 캄보디아를 거쳐 건너온 태평양을 되돌아 그리운 고향을 마주한 한국에서 윌리엄 씨는 북녘 땅을 바라봤습니다.
북한 땅이 맞은편에 보이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전에 북한에서 꽃에 비치면서 북한을 방황할 때 국경 일대죠. 황해도 군촌부터 저 강원도 쪽에 있잖아요. 그쪽을 떠돌이하면서 다 모더목으로 다니던 그 생각이 푹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내가 미국에서 사기당하고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잖아요. 돈 뺏겨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몸이 있잖아.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했다고 솔직히 속으로 많이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치고 상처 입은 마음을 가까스로 추스리게 되는데요.
옛날 같으면은 이까지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미국 생활에 정말 그냥 고향을 잊고 많이 살았나 보다 하고 거기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결심을 했죠. 나는 내 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살 수 있다.
미국으로 돌아온 윌리엄스는 또다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냥 이 뉴욕이라는 데는 이제는 내가 더 일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일자리를 찾고 싶은 생각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고 뭐고 다 정리하고 그게 시애틀에 캄보디아 미국 대사관에 같이 있던 그 형님이 여기 와서 사셔요. 와이프랑 아이들이랑.
네.
그래서 이 형님이 있는 곳으로 내가 힘들어하고 하니까 형님이 오라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여행 삼아 한번 구경을 가보자 하고 왔는데
이미 마음이 떠난 뉴욕을 접고 시애틀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날씨도 너무 좋고 누구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누구도 모르는 곳에서 또 시작을 하자 하고 그 형님 따라다니면서 한 열흘 동안을 전기 수리하는 거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잘 살다가 고생이라는 걸 하지 않고 오다가 나니까 나한테 계속 이 멋에 박히는 말씀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보고 미국에 왔으면 얼마나 너가 제대로 못 살았으면 이렇게 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애틀에 거주하던 탈북민 지인의 권유가 있었지만 함께할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에 다시 홀로서기를 합니다.
그래서 와서 열흘 만에 내가 집을 얻고 룸메이트로 나왔습니다. 하우스에. 그래서 방 한 칸씩 빌려주는 그런 집들에 와서 나와서 일자리를 찾는데 딜리버리 하면서 마켓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얼마 주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일할 수 있는 것만 찾다 해가지고.
미연방 센서스국은 워싱턴주 한인 인구를 총 8만 9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한인 인구가 많은 도시인 만큼 윌리엄스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어렵지 않게 찾게 됩니다. 2017년 봄,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윌리엄 김씨.
내가 이제부터 다시 빈 땅에서 빈터에서 시작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시간당 11불 50점 받으면서요. 6일 동안 일하면서 마켓에서 마켓에 물건이 없는 물건을 다 정리해서 그로서리 파트에 물건 세일업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딜리버리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윌리엄 씨는 한인 식료품점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배달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하니까 정말 회사에서 매니저님이나 전무님이 정말 잘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마켓이란 거는 한국 마켓이었는데 주인은 중국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중국 사장이 파견한 중국 친구도 있었는데 쟤하고 친하게 된 거예요. 제가 중국말은 잘 못해도 그래서 중국어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딜리버리 하면서 중국 손님들을 제가 맡아서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한 푼 모았어요. 진짜 이제는 은행도 다 정말 제대로 돈을 싸놓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내가 아무리 빈터 됐더라 그랬더 내가 어떤 정신으로 살면은 이 땅에서는 죽진 않겠구나 한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니 사람들과의 관계는 저절로 좋아졌고 좋아진 관계 덕에 뜻밖의 도움도 받게 되는데요. 북한을 떠난 지 10년 만에 가족 소식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네,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국경이 하고 가깝다나니까 가족들하고 미국에서도 가끔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가족들하고 연락하고 돈도 보내주고 해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제 어려서부터 암으로 많이 아프셨는데 그냥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제가 2018년도에 가족들 소식을 알아본다고 중국에를 나가게 됐습니다. 중국에 나갈 때 거기에 중국 마켓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가 지금 중국 길림 장춘에 나갔는데 그 친구가 제하고 나이도 같기 때문에 그 친구 도움으로 연변 일대나 저쪽 장백현 압록강 일대까지 다 돌면서 가족 서식을 찾는데 많이 고생했습니다.
중국인 동료의 도움으로 중국 땅을 밟게 된 윌리엄 씨. 북중 국경을 찾아갑니다.
미국에서 돈 한 만 불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가족을 찾느라고 국경에서 많이 걸고 북한에서 건너오는 밀수꾼들하고 연락해서 가족들을 찾으려고 애를 너무 썼는데
그러나 반가운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가족 찾는 거 이번에는 안 되겠다. 포기하자라는 마음은 어떻게 먹게 되신 거예요?
우선 브로커들한테 돈을 줘서 내보내고 하면은 전화로 들어오는 얘기가 다 성의가 없고 이 사람이 자기가 진실하게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구나 한 전화를 받아보면 그렇게 마음이 안겨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가 내 가족을 찾을 때가 아니구나 하고 국경에 가니까 내가 중국에 세 번을 건너오면서 진짜 건너올 때 그 2000년도, 2004년도 그때 이 국경 모습이 그대로 하나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 국경 앞에 마주쳤는데 눈물이 너무너무 슬프게 나더라고요. 죽어도 죽어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땅 앞에 국경에 왔는데 눈물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윌리엄 씨는 한 많은 땅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워싱턴주 시애틀에 살고 있는 윌리엄 김 씨의 이야기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서쪽은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 내리겠고 동쪽은 강원도 원산과 장전, 함남 장진, 산전 지역에 비나 눈 내립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 눈은 2에서 5c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어제보다 1, 2도, 많은 곳은 3, 4도 정도 오르겠고 낮 기온도 어제보다 대부분 지역이 1, 2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그리고 오후부터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오늘 양덕과 남포, 신의주, 수풍 지역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붑니다. 평안남도와 신의주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어제보다 3, 4도 정도 오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하 4도, 남포 영하 3도, 양덕이 영하 8도, 신의주가 영하 5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평양이 5도, 남포가 6도, 양덕과 신의주는 영상 3도, 구성이 영상 2도입니다. 자강도 구름 많고 오후부터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중간 강계 지역에 바람 약간 강하게 붑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는 영하 16도, 강계 영하 13도, 희천은 영하 9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중강이 1도, 강계 희천 2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부분 지역에 오후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용현과 사리온으로 불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영하 3도입니다. 개성은 영하 6도, 사리원 영하 5도, 신계는 영하 7도에서 시작되겠고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신계가 4도, 개성 5도, 해주 사리원 6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원산과 장전은 맑겠고 평강 지역은 구름 많다가 오후에 모든 지역이 흐려집니다. 또 장전과 평강은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원산과 장전 지역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붑니다. 원산과 장전의 아침 최저는 영하 1도에서 시작됩니다. 평강은 영하 11도,
낮 최고 기온은 평강이 3도, 원산 장전은 8도입니다. 함경남북도지역입니다. 함경남도와 김책은 오전까지 막다가 대체로 구름 많아지겠고 장지는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함경남도 쪽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특히 신포는 오후에 바람이 더 강해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영하 6도에서 시작됩니다. 청진 영하 4도, 선봉은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청진이 5도, 선봉 3도, 함흥이 9도. 장지는 아침에 영하 17도까지 떨어졌다가 낮에는 영하 2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양강도입니다. 오전에 막다가 예산과 삼지연에 구름 많아지겠고 삼지연은 한때 눈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약간 강한 바람이 풍산과 삼지연으로 불겠습니다. 예산과 김영곤의 아침 최저 영하 18도입니다. 삼지연은 영하 17도,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이 영하 4도, 예산이 영하 2도, 김영곤은 0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앞바다는 오전까지 맑겠지만 먼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이 끼고 한때 비 내리겠고 오후에는 모든 지역에 구름이 많습니다. 서해는 흐리다가 오후에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m로 먼바다 쪽이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5m로 먼바다 쪽이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서쪽 지역은 오전까지 비나 눈 내리다가 평안 남도 일부와 자강도 지역은 맑아집니다. 동쪽은 장진과 원산, 평강 삼지연 지역만 오전까지 눈 내리고 대체로 맑아집니다. 금요일에 눈 그쳤다가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사이에 다시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양강도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12월 9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10월 28일 미 법무부는 중국의 불법 요원 8명을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이들은 미국에서 이른바 여우사냥작전을 하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들을 중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이들을 감시하고 미행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명 가운데 5명은 미국에서 체포됐으며 3명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번 기소를 통해 중국의 여우사냥작전을 차단했다며 쫓는 자가 쫓기게 됐고 잡으려는 사람이 오히려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여우사냥 피해자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했습니다.
Their family members, both 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in China, have been threatened and coerced, and those back in China have even been arrested for leverage. These are not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국장은 가족들은 미국에 있거나 중국에 있거나 모두 협박과 괴롭힘을 받았으며 중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이성을 가진 국가의 행동이 아니라 마치 범죄 조직의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우사냥작전은 중국 정부의 통제하에 벌어진 불법 송환 작전입니다. 중국은 이를 위해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협박했습니다. 또 중국은 피해자들이 경제적 범죄와 다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의 조치는 중국 국민이나 중국계 미국인들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 같은 범죄 행위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을 비롯한 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미국 내 모든 거주민을 이 같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 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텍사스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 주요 4개 경합주를 대상으로 8일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조지아와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주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선거 절차를 바꾼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은 4개 주의 선관위가 우편투표의 사기를 막는 데 실패했고 헌법에 명시된 선거 구조를 합법적으로 준수하는 투표율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켄 팩스톤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발표한 이번 소송은 연방대법원에 직접 제기됐습니다. 텍사스는 대법원에 총 62표인 4개 주들의 선거인단표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고 이달 14일인 선거인단 투표 마감일을 지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판사 3명을 포함해 보수 대 진보 비율이 6-3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할 의무는 없으며 이전 판결에서 대법원에 직접 제기될 수 있는 주별 소송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이 예멘 주재 이란 대사에 반테러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8일 최근 이란 대사가 예멘 후티 반군에 파견된 것은 후티 반군에 대한 이란의 강화된 지원을 시사한다며 제재를 가했습니다. 재무부는 하산이들로 이란 대사가 예멘과 시리아 등 중동 지역 내 세력을 키우는 이란의 중심 요소인 이란 혁명수비대 엘리트 부대 쿠두스군 관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후티 반군에 대한 이란의 지원은 예멘 내 갈등을 촉발하고 국가의 불안정성을 확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분쟁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이란의 알무스타파 국제대학교가 세계 여러 캠퍼스를 정보 수집과 작전을 위한 쿠두스군 모집회장으로 활용했다며 제재를 가했습니다. 더불어 이란에 거주하는 파키스탄 시민권자인 요셉 무라즈가 중동과 미국 내에서 쿠두스군의 작전 수행을 지원했다며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홍콩 주민에 대한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가하는 법안이 7일 미 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하원은 이날 5년 동안 홍콩 주민들이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보호 신분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홍콩 주민들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추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법안을 지지한 톰 말리노스키 민주당 하원의원은 자신 있는 문호 개방은 중국 관리에게 가해지는 일부 제재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재에 대항하는 최선의 방법은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그들의 체제와 확연히 대조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는 인도주의적 차원 이상의 표시로 중국이 홍콩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홍콩은 임시보호 신분 지위를 받게 되는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됩니다. 현재까지 미 의회와 백악관에서 발동한 임시보호 신분은 주로 소말리아와 시리아, 예멘과 같은 전쟁 피해국에 부여됐습니다. 중국이 자국관리 14명을 미국이 제재 조치한 데 대해 강한 분노를 표했다고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이 8일 보도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 사무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고위관리들이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역할을 수행한 이유로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며 미국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가 완전한 이중잣대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콩 주재 중국 외교부 청장실 대변인도 성명에서 미국의 괴롭힘은 홍콩의 혼란을 야기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해치려는 악의를 다시 한번 드러낸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미국의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 대행을 소환하고 보복 조치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7일 우방국인 나이지리아를 처음으로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나이지리아와 북한, 중국, 미얀마, 에리트리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국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